예,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뵙고 또 뵈서 반갑습니다. 자명성,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길게 이제 상술했는데 여러분 너무 공포감에 얼마나 더 길어질까 이렇게 네 배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머지 세 개를 다 합쳐서 아마 자명성 부분 공부한 것과 양으로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로 들어가면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언장담하신 내용이에요. 새언약 시대가 되면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굉장히 자발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성경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다 언약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 그다음에 마음 속에 어떤 율법을 기록한다는 것, 김성수 교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내적 본질을 변화시켜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법에 이제 순종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 자신의 표현은 이래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우리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규정하는 대표적인 그 표현이라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마음의 할례의 직접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고 마음판에 우리에게 율법을 기록하신다는 내용이 결국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새언약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베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제 미리 그렇게 자랑을 하시고 호언 장담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성취되었나요?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억지로 시켜서 우리가 지옥 안 가려고 벌안 받으려고 억지로 그렇게 나는 원래 안 착한 사람인데 억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사나요? 부족한 거 고백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어거스틴이 일찍부터 얘기했던 하나님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그 동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또 다른 텍스트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어떻게 이러한 내적 본질의 변화가 가능하게 될 것인가? 성령의 사역으로 듣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이 이 시대가 되면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마음 문을 열고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이 예언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참석하셨던 분은 이 그림을 기억하실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불과 지진과 정말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한번 기적을 확 보여주시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확 돌아오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불의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노 그랬죠. 그렇게 해서 돌아온다면 그거는 외면적인 무릎꿇음일 뿐이고 마음의 항복은 아니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람과 지진과 어떤 불 가운데 임하지 않고 젠틀 위스퍼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이 사건이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이제 노아의 방넝쿨 사건과 같은 깊은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도 이러한 자연현상의 위압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서서 나를 기다릴 수 있었다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완력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다. 정복되는 거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녹아져서 그 앞에 사랑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항복이지 그게 이제 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방식은 말씀을 말로 하겠다는 거죠. 그 젠틀 휘스퍼의 사역이 지금 오늘날 선지자들의 말씀 사역과 오늘 설교자들의 설교 사역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말로 설득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젠틀하게 다가오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이 구언약에서 예언한 새 시대의 성취가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말로 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이 부활의 능력이죠. 인간 세계에서 전혀 경험이 없는 가장 듣도 보지도 못했던 부활의 능력.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친히 어떻게 사용하셨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딱 하셨으면 봐라 저 같으면 어디로 가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본디오 빌라도나 뭐 대제사장들에게 가겠죠. 그래서 야 이렇게 한번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셨어요.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도 먼저 자기의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내시기 전에 자기를 젠틀 휘스퍼로 먼저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 도대체 하나님의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그게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다가가셨나 가장 많은 샘플들 가운데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를 만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한 3분 정도 이렇게 영상을 볼 거예요. 이거는 그 미라클 메이커라고 이제 애들이 보는 사실 점토 예수님 얘기인데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본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약간 좀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예, 불 좀 꺼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신약을 전공하시는 분한테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 이 텍스트는요. 초대교회에 그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예요. 누가복음 24장이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자기를 먼저 드러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언제 성경 공부하고 있겠어요? 예수님, 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intentional, 의도적으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노상강론이에요. 뭐 이렇게 받아 적을 것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면 토라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선지서면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얘기하는 구약 전체가 자기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슨을 한 거예요. 이 구약성경 전체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을 쭉 해주신 거죠. 그랬을 때 성경기자가 보면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아직 누구신지 부활의 주님이란 걸 알아보기 전에 벌써 그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열리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 체험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었죠. 강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서 수천 년간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마음에 확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뜨겁게 하신 것이 사실 새 언약에서 말한 그 예언 성취인데 이것을 설교한 사람이 꼭 예수님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들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열어지고 이렇게 확 그 깨어지는 실존적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들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굳이 예수님이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 포스트 레저렉션 부활 후의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방식의 원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거기에서는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서 본고로 나로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돼요. 이거는 그 누구라도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카운터링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시대,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 최 목사님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있죠. 그 설교 말씀이 풀어질 때 저도 방송으로만 듣는데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직접 보시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겠어요. 가끔씩 그럴 때 있죠.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게 해서 아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뜨겁다. 그거 예수님 만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거 이상 없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후에 신약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성도들과 만나는 방식은 철저히 이러한 방식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풀어질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운 체험, 그 성령의 역사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상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 이상 기대하면 뭐 어디로 빠지냐면 엘리야의 실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불과 인젠 뭐 지진과 이거 나타나겠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호언장담하신 그 예언 성취가 안 돼요. 그때는 자발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압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억지로 무릎 꿇는 거지, 그 증거 앞에 무릎 꿇는 거지,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인격적 항복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 초대교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돼요. 자, 초대교회 지금 성도들의 심정으로 우리 돌아간다 그랬죠? 이들의 그 자발성을 그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자발성은요, 자발성의 존재론적인 근원은 삼위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이게 지금 십자가 부활 사건을 예언한 지금 시편 16편 테스트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 육체적으로 분명히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해 죽잖아요. 지난번 제 간증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진짜 절대절명의 자식의 죽음 앞에서 인간된 부모가 주사 하나 대신 못 맞아줄 수 없는 거기에서 오는 비참함, 인간의 존재적인 한계가 거기서 이제 고백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자기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데 거기에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가 노래하는 거예요. 골고다의 기도만 갖고 우리가 패셔너블 크라이스트를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이전에 이미 구속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음이 이렇게 고백이 돼 있어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걸 텐데 그 언약 신학하면서 이런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사람과 이렇게 어떤 언약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전통적인 속설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 보고 살 자가 없다,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그리고 이사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난 죽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만나면 우리 죽어요. 왜냐하면 일단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가 죄인인 이상 우리는 마치 종이 조각 같이 변했고 하나님은 불 같은 거예요. 불하고 종이의 만남, 그 종이의 소멸을 의미하죠. 그런데요, 언약신학자들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만약에 인간이 죄가 없이 한 깨끗한 의인이다,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과연 타락한 인류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자, 제 7장 1절이 그 언약 관계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서원에 해당하는데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이건 지금 죄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짓기 에덴의 상태의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크리처다. 둘 사이의 만남은 무의미하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요, 이건 사실 그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전 중세의 모든 신학적인 성과물이 마음에 녹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철학자들이 코기토 에르고스 마음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는 존재한다, 이게 이제 라틴어지만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 쓰여졌을 1643년에서 49년 사이에 여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개신교 신학자라도 공유하는 개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틴어로 하면 finitum non campax infinitum. 혹시 뭔지 아세요? finitum, the final thing. 그 피조물은 non campax, 그러니까 그 담지 못한다는 뭐를? 무한, 유한은 무한을 담지 못해요. 유한과 무한의 만남은요, 무한, 유한의 소멸을 의미하고 아니면은 무의미한 만남이 돼요.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발적 자기 비하가 있었다는 건데, 언약신학에 이제 처음 기초가 됐는데요. 제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이제 큰 원인데, 여기로부터 조그만 원이 하나 나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창조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 외에서부터 나온 존재의 근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나왔다고요. 두 존재가 만나요. 두 존재가 만나는데 지금 이 만남이 가능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 이 그림을 유한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만약에 무한히 확장한다면 그냥 저 작은 존재는 큰 존재에 흡수되는 거예요. 둘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무의미해져요. 이게 이제 이번 기본적인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공유했던 생각이에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방울, 물방울 하나라면 거대한 대안과의 만남. 의미가 있겠어요? 바닷속으로 확 흡수되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의미 있는 만남을 하느냐? 이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 자체는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자기 비하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만 우린 아는데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개념 속에 하나님의 어떤 여호와 그럴 때 개념 안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발적인 자기 비하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공간을 떠나서는 개념을 이룰 성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머릿속 개념 안에 자기를 제안하고 들어오신 하나님. 이게 벌써 자발적인 하나님의 자기 비하. 그것이 우리와 이제 같다는 거죠. 이걸 가장 잘 묘사해 주는 게 사실은 요나 표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이에요. 이거 사실 만만한 해석이 아니에요. 그 많은 17명이나 되는 소선지적 가운데 왜 하필이면 그 불순종의 상징인 요나를 하나님께서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아세요?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못 간 이유는 니느웨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여러분 나쁜 사람,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요? 니느웨의 죄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가가냐는 거죠. 그 요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모순입니다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죠?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3일 동안 죽음을 체험케 하고 부활시켜서 니느웨로 간 거 아니겠어요? 니느웨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선지자 하나가 딱 왔는데 그의 메시지로 회개했다기보다는 이미 요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 요나가 니느웨 죄의 도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거예요. 그럴 만큼 죄인에게 의인이 다가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나를 탁 찍어서 자기 아이덴티파이한 거예요. 니느웨에 해당한 게 우리예요. 이 this generation,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죽음을 통과했어야 되는 거예요. 둘 사이의 만남이 어느 하나의 죽음을 초래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떠안으신 거죠. 굉장히 요나서 깊은 의미 있어요. 이것도 합신에 계신 김성수 교수님의 수업 시간에 펼쳐진 내용이에요. 제 마음이 막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해석된 구약의 어떤 주의 설교들이었던 거죠. 이 자발적 하나님 자기 사랑의 그 근원이 되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제 이 새 언약 시대에는 밝히 드러나서 우리의 모든 그 교회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 완전성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적용점으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주일학교만 20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도 계속 주일학교 이제 전도사하고 중등부 전도사 3년 했지만 미국에서도 계속 주일학교. 제가 사람 좋게 보이죠? 애들 야단 안 쳐요. 근데 야단 하나 딱 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 주일날 나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야단 쳤어요. 전도는 못해올망정 그거 말하는 순간 너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의 길을 막는다. 여러분도 많이 쓰시죠? 야 이번 일요일날 우리 등산 가자. 안 돼. 난 교회 다녀. 나는 교회 가야 돼. 안 가면 우리 최 목사님도 혼나.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유 저 한심하고 불쌍하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도 노예처럼 교회에 묶여서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봐줬어도 그러면 새언약 시대의 신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난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건 자발성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얘기되죠? I will로 바꿔야죠. 나는 교회 갈 거야. 그럼 친구들이 전도 안 해도 궁금증을 가져요. 교회가 뭐가 좋아서 그렇게 가는데 아 우리 최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개그 콘서트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 이렇게 하면 이래도 전도 될까 말까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새언약 시대에 전혀 구언약 시대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구언약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양이었다가 하나님이 답답해 하신 거예요. 너희는 교회 억지로 시켜서 오니? 법을 지키는데 벌 안 받으려고 억지로 하니?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안 될 거야. 다 하나님한테 오지 말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발적인 자기 고백으로 저절로 튀어나오는 그런 시대가 올 거야. 사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거 있죠? 새벽기도 나와도 여러분 시켜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언어 습관이 하도 그런 모델을 못 봐서 오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쳐다보죠. 누구 안 나왔나 이름 적고. 그건 새언약 시대신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쳐다봐도 아, 이 좋은 말씀을 왜 저 집사 안 나와서 들으게 이런 안타까움으로 쳐다보는 거지 이름 적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자발성의 원리 마음에 꼭 두시고 여러분 교회 생활에 꼭 적용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누가 시켜서 나온 거 아니죠? 그런 거예요. 다음에 이제 특징은 아, 빨리 넘어가자. 완전성 이제 완전성입니다. 완전성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텍스트를 지금 예레미야 31장만 텍스트를 선택해서 그런데 다른 부분에 보면 이제 더 풍성하게 나타나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언약의 아주 기초적인 캐치프레이즈예요. 이거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 띵으로 가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들. 나는 걔네들 거고 걔네들은 내 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연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언어 표현이에요. 연합을 얘기하죠. 이 연합이 새언약 시대에는 아주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용서 또한 완전할 것이다. Perfect forgiveness하고 perfect union이에요. 근데 그럼 그 전에 구언약 시대는 용서가 불완전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원래 완전했는데 그 용서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자기 계시 더 이상의 어떤 근거가 계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의 확실성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파이널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연합 이해의 연합도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용서 이외의 어떤 기초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고 이 하나님의 용서와 연합의 어떤 그 근원이 파운데이션이 밝히 드러나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완전성인데요. 이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첫 번째 설교한 언약신학자가 이제 히브리서 기자예요.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기가 막힌 분이에요. 우리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조금 이따가 이제 더 확인하게 될 텐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논증이에요. 야,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용서 안 받았냐? 동물 제사를 드려서 동물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용서가 선언되지 않았냐?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냐 그러죠. 그런 이제 그 논리를 피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희생양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고 히브리서 설교를 듣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충격을 잘 표현한 것이 이 짧은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이거 한번 불 꺼주시고 이거는 자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 안 하고 바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그 유대인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얘기를 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Watch the Lamb. 혹시 보신 적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게요. 당시 유대인들이 받았을 충격을 잘 대변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너무 지금 친숙한 표현인데 이들의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은요, 말 그대로 자기들 조상 대대로 자기들이 매년 annually 그리고 예배드릴 때마다 잡던 그런 희생양이에요. 그냥 희생양의 하나일 뿐이에요. 말 그대로 희생양. 이게요, 이 유월절 절기가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우리와 뭐가 같냐 하면은 그 구정 때 다 고향 내려가는 것처럼 전 가족이 모여서 다 만나는 날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들이잖아요. 그 제사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제사로 모이는 식구들과의 펠로우십, 그게 중요하죠. 여자들 마음에 아, 이 예배 언제, 이거 제사 언제 끝내고 음식은 뭐 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양 한 마리 잡아서 그걸로 그 가족 전체가 그때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의 펠로우십이고 거기에 그냥 하나의 어떻게 희생되는 양이었죠. 그 구약에 대대로 나오는 제사들 보면은 자기가 뭐 거짓말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죄를 지면 그냥 동물제에 가서 그 내가 워낙 그 동물보다 귀한 존재니까 나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동물이 나 때문에 대신 희생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의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소모품으로 가지고 왔던 이 희생양이 자기네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힘들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러서 주님이라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우리가 늘 잡아주려 왔던 그 양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됐을 때 그 이후로 축제 가운데 그걸 사용할 수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심정적으로도 유월절은 거기서 폐지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거를 성찬은 감사로 할 수 있죠. 빵과 포도주니까. 근데 빵과 포도주 대신 우리가 좀 리얼하게 느낍시다 그러고 양 한 마리 하는 걸 목을 따고 피를 해가지고 얘들아 이 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이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일개의 희생양일 뿐이었던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소모품으로 늘 사용했던 이것이 수만 수천 수억의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린 이 희생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니 하나님이라니 거기 앞에 이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날 잡아 돌아가셨잖아요. 그 해석 자체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너무 틀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무슨 유월절 그런 하는 종파 있다고 그래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의 논증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피라는 것,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하죠. 예. 그리고 이제 완전한 연합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원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묘사했죠? 결혼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스윗한 관계예요. 부모 자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방적이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두 인격체가 인격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스윗한 관계로 발전하는 가장 인간 사이에서 스윗한 관계인 결혼관계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했는데 예레미야 30장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만족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결혼하면 이혼을 하더라 이거예요. 깨어질 수 있더라. 그 신부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 언약 시대가 되면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인두를 확 지지는 어떤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맺으실 텐데 그것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이 구약의 그 결혼 메타포는 요한계시록까지도 이어져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신랑 신부의 만남으로 하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독 많은 메타포를 쓰셨어요. 나와 너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이거는 결혼 관계보다 더 진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유기체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이혼해도 죽어요? 안 죽죠. 뭐 이렇게 마음은 죽을 만큼 힘들어도 실제 안 죽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가지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넌 나한테 떨어지면 죽는다. 그럼 조금 언페어하죠. 가지만 죽고 본체는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 서신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관계를 몸으로 비유하죠. 머리고.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머리는 사나요? 사면 공포영화 되겠죠? 머리도 죽어요. 너희와 떨어지면 나도 죽는다. 근데요, 가장 센 메타포가 뭔지 아세요? 그 비유가 뭐냐면 성찬 예식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혐오스러운 표현이에요. 실제로 초대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몇 가지의 그 원인이 있었는데 다 형제자매라 하니까 근친상간하는 사람들, 그 오해죠. 또 제일 큰 오해가 뭐였냐면 인육을 먹는다는 표현이었어요. 살과 피를 먹는 표현을 그대로 그냥 사용한 거예요. 내 몸이고 내 살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주 인간으로서 상종 못할 존재들이다 해서 그 막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주권자들한테 이게 사실은 종교적 의식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그 사료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는 살과 피를 섞는 정말 그 연합의 언어들이죠. 심지어는 그런 어떤 비유적인 표현 언어까지도 새언약 시대는 구언약 시대보다 훨씬 레디컬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하나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것은 결국 구약 대대로 내려오는 임마누엘 개념의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인 거 아시죠? 그 구언약 시대에 장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이 이제 God is with us 이제 표현인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에 이제 지나서 앞으로 이제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 양태가 더욱 이제 이런 레디컬한 관계로 이제 더 발전할 것인데 그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앞에 온전한 연합이라고 그랬죠. 자, 이 연합은요. 아까 그 말론더리즘에서 얘기했던 그 도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여러분도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그냥 꽉 끼얹죠. 그냥 우린 하나야. 꽉 그냥 부부 사이도 그러시죠. 요즘도 그러시죠? 안 그러시나 본데. 하루에 5분은 이렇게 그러는 게 좋대요. 부부 건강에. 그래서 이제 애들 다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한 번씩 하세요. 이렇게. 근데 그 연합이에요. 연합이라는 건 두 객체 중 한 객체의 개성이 말살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세게 끌어안으면 숨 막혀 죽죠. 그래서 가끔씩 엽기적인 살인 있잖아요. 일본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을 때 너무 사랑하는 여인을 그냥 죽여가지고 그걸 냉장고에 넣고 인육을 먹은 뭐 사건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아주 변태적이지만 그런 연합으로 가지 않아요. 제가 요거를 이해를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애완동물 좋아하시죠? 특히 제가 미국 갔더니 이 사람들을 너무 애완동물 좋아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추운 겨울에 마당에다 개를 두면요 경찰이 와요. 그런 거 담당하는 경찰이 있어요. 개 학대라 이거지. 추운데 개를 어떻게 밖에 두냐.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키우게 하고 좀 심할 정도로 이제 개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집에서도 혹시 애완동물 키우시는 전 이제 잘 알아요 심리를.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다 좋아해서 저희 집에서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한 번 키우면 네다섯 마리씩 막 키우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도 한 번도 인간 외에 다른 존재를 버리고 인간끼리만 산 적이 없어요. 뭐 개구리라도 하나 키우고 늘 이제 그 정서적으로도 좋고.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대표적인 애완동물 사랑은요 지극히 변태적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어떻게 강단에서 쓰냐 뭐 이제 듣고 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개를 사랑을 하고 그걸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케이지, 자유를 구속하죠. 먹는 것도요 사실 되게 비인도적인 거예요. 다양하게 먹어야죠. 그 메뉴를 단순화해가지고 여러분도 만나 그거 하나만 계속 먹으면 이스라엘 사람도 막 반항했잖아요. 저희 집은 그래서 키울 때 말티즈 키울 때 그냥 개 밥을 줬어요. 우리 사람 먹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거기 가축병원에서 다 자라면 요만하게 될 텐데 우리는 요만하게 자라고 그 의사가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잘 먹이고 이렇게 키워서 3대의 손자를 보고 이렇게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옷 입히는 건 사실 개들이 그 싫어해요. 부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요즘은 개들도 적응해서 뭐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개들 또 이렇게 거세시키잖아요. 그거 사실 잔인하죠. 꼬리 잘라주잖아요. 저희랑 친하게 지낸 목사님의 가정도 목숨처럼 아끼는 고양이가 있었어요. 고양이 때문에 자녀들이 다 알러지가 걸려서 의사가 미국 의사인데도 넌 네 자식을 선택할래? 고양이를 선택할래? 양자택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고양이를 못 버리더라고요. 아 참. 그래서 애들이 다 알러지 병에 걸렸는데도 그걸 이렇게 정리를 못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느 날 고양이 없어졌어. 어디 갔으니까 뭐 이쁜이 수술하러 갔대. 이쁜이 수술하고 꼬랑지 잘라주고. 그게요 동물 어떻게 보면 학대죠. 근데 그걸 막 좋아서 그렇게 해요. 개는 멍멍 짖는 게 자기의 본성인데 아파트에서 키우느라고 성대 제거 주스래요. 그것도 아주 일반적이에요.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저게 이제 칼러라고 여기 이제 개 목걸이죠. 미국에서 뭐가 요즘 많이 팔리냐면 이거 그 선전하는 사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개들을 자유롭게 풀어놨는데 얘네들이 이웃집에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보면요. 목에다가 저 이렇게 일렉트릭 칼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 집안에다가 뭐 하나 두고 어느 몇 메다 이상 벗어나면 전기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되게 저기 자유로운데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렉트릭 샥이요. 이게 이제 디렉션이 이래요. 이것도 그대로 그 상표에 있는 걸 제가 따온 거예요. 개가 네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할 때마다 네가 이걸 하면 얘가 말 잘 듣는다는 거고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그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극 권장을 해요. 근데 이건 지금 일렉트릭 샥이 아니라 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유럽 나라, 특히 영국 웨일즈하고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동물보호협회에서 이거 너무 비인도적이다. 왜냐하면 개를 놓고 어떤 사람이 장난해서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웨일즈하고 프랑스에서 불법화시켰어요. 이 전기 샥하는 거. 근데 미국은 아직도 합법이에요. 근데 하도 이런 단체에서 저기 항의를 하니까 개발해낸 게 그 일렉트릭 샥 대신에 물을 팍 쏘거나 바람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은요, 우리의 펫 사랑이라는 거는 지극히 나 중심적이고 그 개의 개됨을 파괴하는 사랑이에요. 동의하시죠? 지금은 이제. 고양이를 키워도 고양이의 고양이됨을 파괴하는 사랑이에요. 꼬리도 자르고, 이쁜이 수술도 하고, 성대도 잘라주고. 그러면서 그걸 사랑한다고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조금 충격적인 아주 훈훈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너무 유명한데 우리나라 사람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찬 달 라이언이라는 스토리 들어보셨어요? 청년들 혹시 모르세요? 유튜브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오스트레일리아 청년들인데 이제 런던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 둘이 어느 날 갔더니 런던 백화점에서 사자 새끼를 파는 거예요. 그 사연인즉 이래요. 그 우리나라 뭐 백화점에서 광고하듯이 이제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사자를 이렇게 놓고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사자가 케이지에서 탈출해가지고 그 너무너무 비싼 양탄자를 다 긁어놨대요.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를 처분하자 그래서 헐값에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쌍하니까 오스트레일 청년 둘이 이걸 키웠는데 1년 사이에 45파운드가에서 185파운드로 컸대요. 그러니까 185파운드는 참고로 제 몸무게예요. 환산은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요만했던 사자가 1년 만에 저만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동네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그 교회 묘지에서 이제 키웠는데 그 애를 야생으로 이제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보내면 죽으니까 전지 훈련을 시키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프리카에 1, 2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야생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길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동물학자가 벌써 얘는 야생에 적응해서 거기서 장가가고 새끼 낳고 한 무리를 이끄는 라이언 킹이 된 거예요. 킹이 됐다. 수성을 다 회복했기 때문에 너희 만나면 해칠지도 몰라. 말렸어요. 그래도 이제 그래도 혹시 한번 알아보나 이렇게 우리가 가자. 자주 출몰한다는 지역 가서 두세 시간을 이름을 부르고 기다렸는데 그때 필름이 이렇게 옛날 필름인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ABC 방송 아침 방송에 한번 나왔는데 불 좀 꺼주실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Mm-hmm.
예, 그 사진이에요. 이름은 존 랜덜이라는 친구. 요게 그 사자. 벌써 꽤 컸죠. 저걸 어떻게 키워요? 저렇게 큰데. 그래서 이제 예, 돌려보냈어요. 이게 그 날이에요. 두세 시간 기다렸더니 이렇게 나타났어요. 한 2년, 3년 만에 만난 건데. 어떻게 알아볼까? 네, 봅시다. 배경음악이 웃기죠? 재밌는 게 그동안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와이프가 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적응하는데 도움을 줬던 동물학자고. 근데 자기 와이프 중에 하나를 데려와요.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도 소개를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이거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암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평소에 잡아먹던 먹인데 남편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완전한, 온전한 사랑, 완전한 연합,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사랑, 사람의 사람됨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사람됨을 자꾸 내 것으로, 이렇게 억압하고, 이게 파괴, 개성을 파괴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죄성이 있어서.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 이 사자의 사자됨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한 방식이에요.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상대하는 아버지가 자식이 나가면 고생할 것 뻔히 하면서 내보냈을까? 그 억지로 잡아두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고 간수와 죄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좀 하드 레슨을 시킨 거죠. 그럼 나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합할 때요, 우리는 가끔씩 이래요.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이 나를 좀 어떻게 강제로 뭐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거 세원약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품으실 때 너무 콕 끌어안아서 우리가 숨쉬지 못하도록 하시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개성, 우리의 어떤 사람됨 이런 것들을 보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색지대가 있어요. 지난번 결혼 배우자 선택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자기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 나의 개성, 나의 사람됨을 파괴하는 사랑 아니라는 것, 그거 아시고요.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하나님께서 항상 남겨두시는 사랑이에요. 어떤 때는 그것이 약간 2%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그 2% 부족한 것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확실성에 넘어갑니다. 이 확실성은요, 역시 히브리서 기자가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어떤 그 관계와 베푸시는 구원의 확실성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 기본 텍스트가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기능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텍스트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유언자라고 묘사하는 이제 부분인데 여러분 읽으셨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좀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게 강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클리어하게 드러날 텐데 저 칠판이 있어서 되게 반가운데 혹시 그 마커 있나요? 예, 마커가 있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좀.
2000년의 역사 가운데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개념 있잖아요. 천국. 천국을 항상 기업으로 묘사를 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왜 천국을 기업이라는, 기업이라는 엔터프라이즈, 무슨 비즈니스 빌딩인가, 뭐, 천국의 대사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는 유사리터스죠. 좀 더 우리 친숙한 말하면 유산이, 유산.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천국은 유산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최초의 언약신학자라고 했죠.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30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2000년 동안 들었는데, 새로운 앞에 뒷돈을 빵치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해봐라. 유산은 언제 내가 상속받느냐? 유언자가 죽어야 되지 않느냐? 그 유언자가 이제 테스테이터죠? 테스테이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유산이 나의 소유로서 이제 확정되는 겁니다. 근데요, 보세요. 인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재산이 언제 내게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제 거기에 도장 딱 찍어서 그게 이제 내 소유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내 유산이, 내 재산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다 천국 간다고 너희 생각했지? 근데 잘 생각해봐. 천국은 유산이라며 유산 테스테이트가 누구야? 하나님 아니야? 문제 들어갑니다. 하나님 죽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님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말을 감히 설교 강단에서 회당 시나고그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큰일 나요. 야훼라는 말 자체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 그리고 우리 다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하나님 죽기를 기다립시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감히 지금 이러한 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공동체에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 그렇죠. 유산은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천국이라는 게 insecure 한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재밌어요. 설교가 재밌죠. 이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이 뭘로 간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테스테이터에 하나님이 죽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유산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선모독적인 발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죠.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한 의미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인간 아버지의 죽음도 내 인간적인 어떤 그 유산상속에 있어서 확실하게 도장을 딱 찍는데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죽음으로 그걸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냐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히브리서의 설교에 어딘가서는 이렇게 설교했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설교들이요. 굉장히 수준 높아요. 그리고 구약주회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성육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육신과 그래서 십자가가 이제 그렇게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성육신이고 실제 십자가에서 이것이 성취됐죠. 그 다음에 이제 논증은 되게 재밌어요. 그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뭘 그리는 걸까요? 구약의 성막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생명과 같아요. 로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판 거는 반란 수교 혐의로 고소했지만 실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유는 성전 모독죄였어요. 생명과 같이 자기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 그 성전의 시스템이 이런데요. 이 성전의 기원은요, 어디서 왔냐면, 그 모세오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성막의 이 지형도를 봤을 때 말로 받은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원형을 보고 지상의 고대로 만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텀으로
R타입이라고 그러고 이게 원형이고요. 이 원형에 대한 카피, 그거 이제 액타입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시티스기 그 신학 프롤레그만화에서 이제 기본적인 전제로 들어가는데 그때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이제 히브리서 있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원형과 모형이죠. 이 모형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인간의 그때 유대 공동체가 봤던 뭐 그 세컨 템플이네 헤롯 대왕의 템플이네 이런 것들이 다 이 천국의 원형을 본 그대로 따온 거라 그래요. 근데요, 이 성전 제사, 페니텐셜 시스템, 성전 속죄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는 그 시스템을 이 사람들은 애니얼리 매년 하면서 천년, 이천년을 내려왔잖아요. 그거 다 누구나 알아요. 그거에 비교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을 설명을 하는데요.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에 나올 때 제물을 갖고 나와서 이게 이제 동물의 피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지금 성육신과 십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십자가가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피죠. 하나님의 피. 근데 하나님의 피는요, 이게 퍼펙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피예요. 동물의 피는요, 여러분 순대 좋아하시면 그거 이제 동물 피 사다가 어디다 냉장고에 보관해도 몇 개월 지나면 썩어요. 동물의 피라는 건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피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한 퍼펙트한 피예요. 그러니 이제 이 퍼펙트한 피가 마련됐다는 걸 지금 우리가 배웠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이 부활의 의미가 뭘까? 이 부활은요, 어린 양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부활한 게 아니라 여기서의 부활은 대제사장의 부활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속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마련이 됐어요.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인간 대제사장하고 틀려요. 이건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에요. 퍼펙트한 제사장이죠. 그것과 퍼펙트한 피가 마련된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의 의미인데요. 이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을 하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승천이 필수 요소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구원이 완성됐다는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그럼 승천은 어때요? 예수님 승천하면 안 했으면 우리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안 들어본 질문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지금 추적을 하는데 승천 안 했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사복음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를 강조해요. 프라이머스가 십자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 기사는 상대적으로 작죠. 이게 바울 서신으로 넘어오면요, 야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한 사람만 살면 그 삶의 의미가 있느냐?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상대편이 사랑해서 딱 대신 죽어줬는데 그 배우자가 빈 집에 가서 그 결혼생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부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렇고 우리의 부활도 그렇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 아무 의미 없다. 구원의 의미가 프라이머시가 부활 쪽으로 무게중심이 딱 옮겨와요. 부활 없는 십자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까지는 확실히 우리가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걸 인정해요. 근데 승천과 재위에 대해서는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마리아가 잡으려니까 노노노 아직 나 지금 아버지께로 못 갔다는 얘기가 지금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메타포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인간 예루살렘 지성소로 가신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다음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러죠?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갔대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갔는데 인간 대제사장은요, 그 화장실도 가야 되고 동물피도 유효하지 않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매년 그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반복해야 되고 또 대제사장이 로마가 통치한 다음에는 그 1, 2년마다 막 갈아쳤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임기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인간 대제사장은 필요하고 또 더군다나 인간이기 때문에 죽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거기에 앉아요. 그게 제2의 응이에요. 사실요, 어디에 앉냐면 이 법궤가요, 의자예요. 그거 아셨어요? 그 법궤의 모양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사가 날개로 일으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앉으신다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영원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피를 뿌리고 그래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포인트에서 죄를 사하고 단회적인 사함이 아니라 거기에 영원히 눌러 앉으신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앉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우리를 중보하실 뿐 아니라 이미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공의 메리스의 근거에서 왕의 자격으로도 앞 정부 하나님께 용서를 요구하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 믿은 다음에는 반석을 또 때릴 필요가 없이 거기에다가 기도로 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위 어느 한 요소라도 빠지면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승천과 재위의 의미를 클리어하게 고백한 사람이 벌써 그 성경에 이렇던 히브리서 기자고요. 이게 언약신학의 틀 안에서 했고 그 당시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이건 온몸으로 받아들였어. 왜? 자기네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온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잘 이해했어요. 어떻게 증거로 나타내냐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해서 창조하고 그 다음에 구속사역에서도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뿐 아니라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고백. 이것이 이제 오늘날 성경 공부 잘 안 하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잘 안 읽고 그러면서 부활까지는 좀 이해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식이 태화한 거죠. 그렇게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제 재밌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를 잘 읽으면 그 구약의 텍스트 에스겔이나 이제 예레미야 31장을 전체를 통째로 갖다 인용하는데 거기서 1차로 벌써 첫 번째 새 언약의 어떤 그 언약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이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승천까지를 한 세트로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4대 원리 우리가 지금 급하지만 막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 새 언약의 4대 원리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이제 목적을 하나 취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우주적인 구속사 아니에요? 이 우주적인 구속사의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가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이것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 바하의 주제곡이기도 하고 켈빈의 하나님 영광 사상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찬양이 자발적으로 이제 터져 나오는 건데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의 재료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초청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찬양에 있어서 그 재밌는 제가 얘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게 이건데요. 존 네튼의 Amazing Grace. 이 Amazing Grace가요, 인류가 부른 찬양 중에 이제 노래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부른 노래래요. 이제 Amazing Grace가. 근데 이제 그 Amazing Grace를 작사한 이 그 존 뉴턴이란 사람이 실제로 상당히 우리 생각보다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 직업이 이제 노예 상인이잖아요. 그 당시 이제 노예 그 선의 그 사진인데요. 여기 좀 꺼주실래요? 요 그 단층 면도인데요.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요. 끔찍해요. 이게 다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아프리카에서 영국이나 미국으로 이제 노예를 싣고 올 때요. 단 한 칸에 그 여유도 없이 노예를 팍팍히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저러다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전염병 하나 돌면은 큰 경제적 손실이 있잖아요. 저쪽 끝에서 예를 들어 전염병 시작됐으면 그 한 뭉치를 다 그냥 고기밥으로 던져놓고 왔어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근데 이 노예선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선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존 뉴턴이죠. 아주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한복판이었어요. 바다 한복판에서 노예선에 노예 잔뜩 싣고 오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곧 죽게 되니까 뉴턴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다녔던 교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한테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회개 아직 안 했어요. 그냥 살려달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렇게 폭풍이 쫙 잔잔해지면서 목숨을 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노래한 게 Amazing Grace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끊임없는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아직 내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내 삶을 청산하지 않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 자기가 먼저 기도한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 이제 그 Amazing Grace가 주제가 아니라 그 윌버포스, 사무엘 윌버포스도 대단한 사람이죠. 저도 굉장히 존경한 인물인데 이 사람 영화 나왔죠. 그 영화의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존 뉴턴의 스토리가 이렇게 뮤직비디오로 나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오늘 보게 될 뮤직비디오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스토리를 이제 영어 자막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Yeah, 역사상 가장 유명해진 곡이 됐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제일 많이 부르게 한 노래라는 거예요. Amazing Grace. 미국 내전 가운데도 남군도 그렇고 북군도 그렇고 같이 불렀던 찬양. 마틴 루터 킹의 이제 민권 운동에서도 늘 주제가가 되었던 그 노래. 만델라가 방면될 때도 울려 퍼졌던 그 노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도 연주되었던 주제가. 9.11 테러 때도 위로의 찬양으로 미국 전역에 흘러퍼졌던 24시간 내내 흘려졌던 그 노래. 허리케인 카트리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있었는데 그때도 텔레비전 방송에서 늘 나왔던 그 노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케 하는 능력이 있으며 노예 무역가였던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든 죄로부터 해방시킨 그 찬양 주제는 그레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그야말로 죄인의 노래면서 사람의 노래이기도 해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이제 그 위험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이거는 그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가 언약신학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언약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인간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신다면 또 다른 존재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 말고 찬양의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 천사죠. 근데요, 천사의 찬양과 사람의 찬양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요. 혹시 이게 발견되면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So far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천사들의 찬양을 많이 기록하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을 항상 천사가 노래하는 제일 주제 뭔지 아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가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은혜롭도다, 은혜롭도다, 은혜롭도다 찬양 안 해요. 은혜와 천사가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 자도 누구의 인사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를 받는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천사의 죄는 용서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천사는요, 자기의 실존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은혜를 찬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합진해서 가르친다면 안 가르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소파. 그러나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전 세계 종교인 어떤 뭐 그 회의가 열렸는데 C.S. 루이스 일화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어디 가서 강연하기로 된 방을 잘못 들어갔대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나오는데 근데 여기는 무슨 분과입니까? 그랬더니 비교 종교학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에 비해서 독특하게 인류에게 공헌한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모임이래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문 닫고 나가면서 아이 그거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니까 은혜.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은혜. 존 뉴턴이 회개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 죄악을 저지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찬양의 재료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인류 구속사를 쫙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쫙 나타날 때 인간의 죄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럼 하나님의 뭐 어떻게 그 새하늘과 새 땅, 어차피 이전 세상을 다 기억을 없애버리고 새하늘 새 땅 바로 창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그 주민들을 고르시고 보내실 때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천국의 시민들이 예전 세상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전 세상과의 연속성.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속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쓰레기통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사실 우리의 본향 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도 이전 세상을 기억할 거예요. 왜? 은혜의 재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은혜롭도다 은혜롭도다 찬양하는 이 찬양은 사람에게만 맡기신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면요, 개혁주의적인 기본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 모든 구속사가 하나도 남김없이, 심지어 나의 가장 죄악된 부분까지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의 재료로 하나님 트랜스폼 하시겠다는.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이 구원약부터 새언약까지 우리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걸 살펴봤잖아요. 결국 모든 거 남는 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한다면 그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결국은 남보다 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모리베이션이에요. 동기부여죠. 예, 이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